오늘 욥기 2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지혜와 명철에 관한 얘기, 지혜 찬양, 지혜 찬가와도 같은 이 얘기는 과연 뭐 욥의 얘기인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의 얘기인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욥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믿고 가정하고 이 얘기를 들어볼 때 욥이 왜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큰 논지를 벗어나서 지혜에 관한 얘기, 과연 인간이 이 지혜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또 지혜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주제를 바꿨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다 나름대로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당시에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고 지혜가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욥도 나름대로 지혜 있게 살아왔지만 그 지혜롭게 살았던 삶의 결과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던져지듯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친구가 과연 욥의 지혜가 지혜였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근거로 하는 지혜가 참 지혜인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는 대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야 그걸 지혜롭다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끔씩 우리 안에 있는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거나 때로는 상반된 삶의 방식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로 우리가 이 성경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삶으로 살아내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이죠.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 광물에 관한 얘기예요. 뭐 금, 은, 철, 동에 관한 얘기인데 광물 예찬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욥이 이 얘기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지를 잠깐 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은, 금, 철, 동. 그 당시에는 이게 다 값진 뭐 광물들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인간이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을 재련하고 이런 것들로 도구를 만들었는지 생각할수록 뭐 우리가 익숙해져서 살지만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요. 그 철에 섞인 흙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했으며 또 어떻게 동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금과 은은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았으며 그걸 어디서 그렇게 파헤쳐서 그걸 재련하고 하는 기술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 어떤 생명체가 이런 광물에 주력했겠어요? 그걸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어떤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캐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놓고 여러 가지 우리는 인간을 뭐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 호모 사피엔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회적 존재다, 정치적 존재다, 무슨 뭐 문화적 존재다. 예. 그런 이 인간의 특성을 놓고 규정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도구적 존재다. 이런 말을 해요. 인간만이 그렇게 도구를 많이 만들어 쓰는 존재인 것이죠. 아주 원시적인 형태, 아주 초보적인 형태 도구를 동물들이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뭐 보니까 뭐 우랑우탄이나 무슨 뭐 침팬치 이런 원숭이들도 무슨 돌을 가지고 뭘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처럼 이렇게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서 인간의 이 부족한 힘과 능력을 확장해 나간 동물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은 그야말로 무한하게 자기의 힘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구의 재료로 인간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 연원을 알기가 어려울 만큼 오래전에 이런 것들을 캐내왔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재료가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사실 문명은 마치 점프를 하듯 인간은 삶의 코스를 바꿔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나무 가지고 뭐 싸우던 사람이 그야말로 쇠로 칼을 만들어 싸우기 시작하면 이미 뭐 싸움은 뭐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도구적 삶의 패턴이 점점점 더 급속히 발전하더니 지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게 도구적 존재가 또 다음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정말 문명이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지난번에 뭐 이 AI의 세계지능협회에서 40여 명이 모여서 이거 빨리 규제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인간이 도구로 만든 AI, 인간이 인간을 돕기 위해서 쓴 이 AI가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지금 10년 안에 인간의 지능을 갖다가 1000배, 1만 배 뛰어넘는 존재를 만들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AI, 지혜롭지 못한 도구, 인간의 선악의 기준을 떠난 그 도구들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 말자는 뭐 이끌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재료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었지만은 그 도구를 놓고 인간은 누가 이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이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이죠. 뭐 사실 뭐 이 다른 뭐 그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돈도 우리가 뭐 화폐 경제라는 체제로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여러분 돌을 가지고 돈으로 만들었었습니다. 큰 바위를 가지고 돈으로 여겼어요.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걸 나무에 걸고 움직이면서 그걸 돈이라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지금도 뭐 저기 저 남 태평양에 가면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뭐 페이라는 돈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누가 큰 돌을 가지고 있느냐? 큰 돌을 잘 다듬어서 원형처럼 이렇게 맷돌처럼 만들어서 그게 가장 큰 걸 가지고 있는 집이 가장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습게 할 양 없지만 그 무거운 이 도구로 된 돌을 움직일 길이 없으니까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 가서 표시만 해놔요. 이 중에 일부가 이 거래가 돼가지고 내 거다. 그것도 또 뭐 물물교환해서 갚으면 그걸 또 지워주고. 예. 그래서 가장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실제로 그 돈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섬에서 가장 큰 돌을 깎아가지고 정말 엄청난 돌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운반하다가 모든 마을 주민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게 돌이 빠진 거예요. 풍랑에 빠져가지고 그게 지금 바다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일 부자다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뭐 통장을 보기로 했습니까? 뭐 숫자에 찍힌 걸 보면 무슨 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우습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각자 통장에 찍혀 있는 잔고 증명을 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네 없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도 사실은 이 도구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먹기를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뭐 무슨 뭐 어디 어디다 써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갈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금을 얼마나 그걸 바랐겠습니까? 은을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 솔로몬 시대 가면은 은이 지천에 깔려서 이제 뭐 너무나 은이 많아가지고 은은 흔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또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가 뭐 대단히 잘 사는 것 같고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고 대단히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 패턴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금, 은, 동, 철을 캐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을 걸었다 얘기해요. 그 땅 속에 그렇게 왜 깊이 파고 들어갑니까? 어느 짐승이 먹고 살겠다고 땅 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겠어요? 인간만이 그걸 파겠다고 그냥 갱도를 만들고 그냥 탄광을 만들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그려집니까? 그 땅속 깊은 곳에 파들어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걸 지금 파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게 묘사를 해놓은 것이죠. 탄광이 그런 곳 아닙니까? 뭐 지하 뭐 1000m 이상 파내려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파내려가서 그 매달려가지고 그걸 하나 얻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행동. 과연 그런 걸 그렇게 얻을 만한 가치가 있냐? 예, 그 얘기죠. 아니 우리가 진정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건 뭐냐? 이런 얘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하고 말이죠. 아니 뭐 먹고 사는 데는 이기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은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 말이 뜻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는 땅 위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땅 위에서 생기는 가지고 뭐 부족합니까? 뭐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뭐 곡식들, 작물들, 과일들. 아니 과일은 왜 이렇게 그렇게 많습니까? 이름도 모를 과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예. 사실 그 이렇게 뭐 이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지표면에서 생산하는 모든 이 곡물, 곡식 양이 적어도 지금 현재 인류의 200억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5억입니까? 근데 왜 못 먹고 살아요? 3분의 1이 굶주린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그리고 뭐 농지를 뭐 가지고 딴 걸 그냥 쓴다든지 말이죠. 또 심지어는 뭐 작황이 좋아가지고 많이 그 수확이 되면은 값이 떨어진다고 그걸 폐기 처분하지를 않나 말이죠. 곡물업자들이 고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조정하고 심지어 많이 그렇게 풍작이 되면은 예, 그걸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다 갖다가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말이죠. 뭐 이런 짓을 하면서 인간이 그런 예, 곡물을 규제하고 통제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몬산토니 뭐니 하는 이 곡물 종자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각 기후에 따라서 맞는 종자 씨앗들을 주셨는데 그 종자를 전부 다 종자회사에서 다 사들여가지고 종자를 사서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종자를 통일시켜 놨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게 이제 천재 지변이 나거나 하면은 기후변화가 극심히 온다거나 하면은 병충해가 전혀 예방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동일한 이 씨앗을 쓰는 것은 다 그냥 죽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 뭐 풍해가 나고 이쪽에 수해가 나고 이쪽에 무슨 천재지변이 나면은 다 다른 씨앗들을 주셔서 그게 같아 보이지만은 밀도 수천조이고 쌀도 수천조이고 다 종류가 달라서 그 지역의 토양에 맞는 그런 쌀과 밀을 재배해서 먹고 살도록 해놨는데 이 종자회사들이 그걸 다 사가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통제를 한단 말이죠. 참. 우리가 뭐 그거 해가지고 돈 버는 게 뭐 샤인 머스킷이란 거 그 원래 만들긴 어디 딴 데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만든 걸 종작 권한을 우리가 사가지고 지금 수출해서 돈을 좀 번다는데 아 웬걸 이거 그전에는 파란 포도가 눈에 띄는데 요새 파란 포도 먹을래야 먹을 길이 없어요. 잘 안 보여. 전부 그러면 씨앗 없는 그런 파이 샤인 머스킷 그거 좋다고 그것만 먹는데 포도 제맛을 좀 알려면은 이제는 그 옛날 포도 뭐 이런 거 품종이 아주 귀해졌어요. 그 인간이 좌우지간 어느 정도 어리석냐면은 그게 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런 못할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그 음식은 땅에서 나오는 걸로 충분한데 왜 땅 밑을 그렇게 들어가냐? 땅 밑은 위험한데, 땅에는 불이 있는데. 그렇죠. 밑으로 갈수록 지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마그마가 뭐 이거 늘 그 용암이 죽을 듯 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터뜨리면 나오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그 땅 밑을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이 땅에 이렇게 말이지 눈이 시선이 좋은 솔개는 하늘에 떠있기만은 뭐가 있는지 벌레 하나도 다 보고 달려들어서 잡아먹는데 그 솔개도 모르는 것, 예? 매 눈도 발견 못하는 걸 인간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땅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파내는지 기가 막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무한해 보이는 능력, 이거 어디서 온 거겠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뭘 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냐 이 말이죠. 그 땅을 파서 그렇게 쇠붙이를 금을 파서 모으는 게 그게 잘 사는 건지. 아, 뭐 하여튼 뭐 쇠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제철 산업이 얼마나 큰 산업입니까? 그런 쇠를 우리가 이렇게 뭐 만들지 않았으면 고층 빌딩이라는 게 불가능하겠죠. 모든 건축에다 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층 빌딩을 짓는 결과 뭐예요? 뭐 20세기 그냥 바벨탑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높은 빌딩들을 그렇게 단시간에 짓는 공법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과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아니 저는 요새 그 옛날에는 그 높은 데 올라가면 스릴이 있더니 요새는 가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올라가고 싶지도 않아요. 조금만 올라가도 올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땅을 밟고 살고 싶어요. 뭐 할 수 없이 공중에 떠서 자지만 예. 참 땅에 좀 이게 지기를 느끼고 지혜를 느끼면서 살고 싶은데 이게 뭐 그럴 형편이 됩니까? 어쨌든 그 이 여러분 우리는 눈을 시력을 5.0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솔개나 매처럼 낙타처럼 그렇게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살아도 될 수 있게 됐고 우리는 다리를 갖다 기린처럼 길게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뭐 100m를 9.9초에 달리도록 만들 필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살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는 짓은 하나에서 10가지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뭐 쇠를 갖다가 뭐 몇십 킬로를 집어 던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뭐 하겠다고? 참 하여튼 인간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 뭐 공을 쳐서 멀리 보내면 뭐 하는데 그걸? 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 가만 보십시오. 그 전부 다 돈 장난 아니에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수더만 1,100억 가치를 있다는데 내가 보면서 그래요. 이 손흥민을 1,100억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다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값을 매긴 거란 말이에요. 제일 비싼 축구 선수가 은바페라고 손흥민 선수 딱 두 배예요. 두 배. 그렇게 사람에게 몸값을 붙여놓고 말이죠. 1년에 몇 억씩이라고 준다는데 그거 되고 싶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는 몸값이 뭐 너무 작아서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보다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인간이 사는 게 그렇게 어리석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어리석다는 걸 아는 게 또 지혜의 분별력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저나 여러분들은 뭐 산 꼭대기 올라가려고 애를 안 쓰잖아요. 내려갈 것도 왜 그렇게 올라가냐? 뭐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산이 거기 있으니까 있으면 내버려 두지 왜 그걸 꼭 올라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여튼 참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어리석게 사는 게 있을 거라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걸 왜 저러고 있냐.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인간의 지혜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매 눈, 솔기의 눈을 가지고 찾아가서 땅 밑에 있는 걸 아무리 찾아도 지혜는 그렇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럼 인간이 이런 걸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금과 은을 캐고 무슨 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요소수라는 얘기 듣기나 했어요? 그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 갑자기 요소가 뭐 수입이 안 되고 하니까 온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요새 직장마다 뭐 김대리 요소수 좀 구해와봐. 그게 무슨 가장 큰 미션이래요. 그게 우리가 이게 참 이렇게 땅의 것들을 파가지고 도구적 문화를 만들어놨더니 이게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이제 전체가 질서가 흔들리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안전을 추구하느라고 도구적 문화를 만들었고 도구적 문화를 가지고 이런 문명을 개척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취약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옛날에는 뭐 역병 나면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만 어떤 병이 생기면 지구적인 환경과 재앙으로 번지고 마는 것 아니에요. 9절, 10절, 11절 읽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접혔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런 정말 대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은 바위를 갖다 다 쪼개고 말이죠. 바위 사이에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저기 저 성지 순례 가면 그 요르단 쪽으로 들어가면 페트라라는 그 있는데 정말 온 바위 암벽에다가 옆에 바위 틈에다가 수로를 만들어놔죠. 야, 이걸 몇천 년 전에 이 짓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했구나. 대단해, 대단해. 피라미드는 어떻고 정말 그 옛날에 그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에요. 그게 누수를 막아서 스며나가지 않게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다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사니까 땅에 감춰놓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눈에 드러나게 했어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다 드러나게 해놨는데 그런데 별로 필요치 않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과 생명을 허비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캐다가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이런 위험한 인들은 또 저기 그 가면은 전부 다 사회적인 약자층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 애들이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들어가 보십시오. 채석장에 처음 10살도 안 되는 애들이 그 돌을 깨고 앉아가지고 불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도대체 이걸 이 세상을 정말 뭐 개화된 세상, 문명화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름 뒤에 감추어진 삶의 실상은 생명이 쓰러지고 생명이 무시당하고 생명을 업수 여기고 아 저는 뭐 중국이 뭐 달 뒷면에 처음으로 무슨 뭐 로켓들을 착륙했네, 화성에 착륙을 하네. 그렇게 정말 첨단 과학을 가지고 그런 다른 별에다가 무슨 뭐 우주선을 보내네 원하네 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벌거벗고 들어가서 발로 무슨 뭐 김치를 안 담거나 그저 감옥선마다 옆에다가 차려놓고 말이지 사형수 죽으면 생체를 꺼내가지고 생체 이식하느라고 맨날 그 짓을 하나. 그러니 여러분 그걸 도대체 우리가 이게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결론이 뭡니까? 오늘 아침부터 왜 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하다가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됐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의 얘기란 말이야.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누려본 사람. 당시 화폐 가치로 따지면 지금 빌 게이츠보다도 돈을 더 많이 가졌던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죽도록 그는 책도 써봤고 시도 써봤고 자문도 쓰고 많은 걸 했지만 그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그게 다 무슨 가치가 있냐? 무슨 가치?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란 뭡니까? 이걸 파들어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우리 지혜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많은 광물 공부를 우리가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뭐 이런 광물 논쟁을 할 이유도 없고, 다만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헛된 것들을 향해서 저렇게 추구한다는 것과 그런 헛된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열심의 노력조차도 어리석고 어리석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 다 어리석다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깊은 심산유곡에서 무슨 뭐 면벽 좌선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출가해서 무슨 뭐 돌을 닦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균형을 잃지 않을 건가? 그런 아름다운 균형, 밸런스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삶에 그렇게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졌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탁월한 인간의 존엄을 주셨지만 하나님, 인간은 이 존엄을 짐승보다도 못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정말 사악한 존재에 이끌려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값없이 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병드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 지옥에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 금이든 은이든 그것이 무슨 지식이든 그것이 무슨 돈이건 권력이건 주님 그런 것들 너무 욕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필요한 것만큼 가질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나눌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탐욕스러워질 때 나를 돌아보는 성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명철을 갈망하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구해야 할 것들이 돈이요 권력이요 지식이요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지혜와는 격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어리석은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것 단 한 가지를 찾아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참된 지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